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베드로 전서로 모시겠어요. 베드로 전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기록을 했죠. 베드로는 흔히 무식한 어부 뭐 이렇게 불리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 서신은 이러한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증명,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도인지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리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교리뿐만 아니라 중요한 주제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구절에서 베드로는 선택이 뭔지, 예지가 뭔지, 성화, 순종,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구원, 계시, 영광, 믿음, 그리고 소망, 뭐 이러한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짧은 구절 속에서 아마도 다른 어떤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귀중한 교리들을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성경의 위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 결코 무식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요. 그런 면에서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어느 정도 나왔느냐, 이것도 참 뭐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참 중요하죠. 어려서부터 들은 말 중에 세상의 그 지식은 세상이 주지만 지혜는 하늘이 낸다. 여러분, 지식의 결정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참으로 지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서신들 가운데는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위대한 변화를 엿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상당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성급한 사람이 이제는 인내를 배워서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상당히 덤벙거리고 자주 넘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아주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너를 반석과 같이 든든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너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임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모든 신자들이 작은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모든 신자들이 자기와 같은 반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서신들을 보면서 살펴보겠지만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친히 순교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뭔가, 이것은 분명히 은유적 의미일 터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로마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은유적 의미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계시록에서 보듯이 요한처럼 상징적 수법을 자주 사용한 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문자 그대로 아주 실질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실제 생활의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가 로마를 의도했다면 아마 로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기 목사님은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간 적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 그는 소아시아 즉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펼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가 아마 이 바울을 따라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만일 베드로가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면 로마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들은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에 가려고 노력을 했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만약 로마가 바울의 전도여행 계획표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베드로가 아직 그곳에 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 분명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로마보다는 바벨론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타당한 근거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열거하고 있는 지명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게 흩어진 나그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장소들은 다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터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터키를 여행하다 보면 이러한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을 우리가 쭉 볼 수 있다고요. 그 열거된 지역들로 보아서 베드로는 아마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저자가 기록을 시작할 때 동쪽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지리적 장소를 열거하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에서 서쪽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에서 서쪽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문자 그대로 바벨론에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소수의 유대인들만이 고향으로 돌아왔던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죠? 사실상 6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바벨론에는 유대인의 커다란 그런 무리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서 바벨론으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고린도로 왔단 말이에요.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그 안에서 계속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그가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유대인 식민지들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그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아니라 로마 지역 중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뭐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파피아스의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몬 베드로가 널리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사도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서쪽으로 갔음에 관해서 아마도 베드로는 동쪽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 서신의 위대한 주제는 아마도 그 환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교리들과 무게 있는 주제들을 다루면서 냉담한 하고 참 정결한 그런 필체를 사용하고 있지 아는데 바울이 믿음의 사도요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다면 베드로는 그러므로 소망의 사도라고 불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소망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전달하는 어떤 건 방식들을 이렇게 쭉 사용하는데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인가 하는 내용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주석가들은 이것이 베드로가 주로 강조하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또는 그와 유사한 의미의 표현들이 또 베드로 전후서에서 16번이나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소망은 항상 고난과 함께니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소망을 갖느냐 이것이 이 베드로서를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본서의 주제는 환난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전에 그 베드로 그 서신에 있어서의 그 주제들을 상고해 보았어요. 주제, 소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좀 은혜는 조금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소망을 이 베드로는 참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데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우리가 영광이 없듯 고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소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히브리 기자와 야고보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가 동일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제를 깊이는 다루지 않고 많이 다루지도 않고 약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서신에 있어서 그 주제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다른 부분은 소망, 그리고 은혜, 그리고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베드로는 풍부한 체험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학자 중에 로버트 레이튼 박사가 있는데 그분의 그 베드로전서 주석 책을 이렇게 보면은 시몬 베드로에 해당하는 매우 아주 그 적절한 설명을 잘 해주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풍성한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이 로버트 레이튼 박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분의 그 내용을 조금 인용해 볼게요. 단순한 보고에 의하여 영적인 일을 말하는 것은 차갑고 생명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직접 참여하고 그 기쁨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말할 때 그들의 증거는 확신과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기쁨에 사로잡혀 찬양하지 않고서는 한마디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겠어요? 베드로가 그렇단 말이죠.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의 삶과 자기의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하는 이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다루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소망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만들고 아마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더 깊이 들어가도록 인도하고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훌륭한 젊은 그러한 아주 그 설교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그건 감사한 일이죠. 참 저는 저희 나라에 참 좋은 설교가들이 있다고 하는 것, 참 목사로서도 참 감사하고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캠벨 몰간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참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 베드로 서신서를 아주 잘 주석하고 잘 설교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캠멜 몰간 목사님입니다. 어쨌건 여러분, 이 베드로 서신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자기의 그 경험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고난에 관한 이론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위대한 체험을 한 것,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체험이 될 때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1장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장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신자들의 보증은 비록 내가 믿고 있는 교리이기는 하지만 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데 이르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러므로 무엇 때문일까요? 신자들의 고난과 보증이 항상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보증은 기쁨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성경으로 한번 우리 들어가 보죠.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선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 아시겠죠? 이제 오순절을 지나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체험 후에 성령 강림으로 말씀을 증거하다가 헤롯에게 의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귀한 고백들을 갖고 학문, 기독교는 학문이 아니죠.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한 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놀라운 신앙들을 이 베드로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예? 참 얼마나 그 강력한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게 체험적인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의 이름이 항상 맨 앞에 나오지만 그가 다른 사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들과 이야기하려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교회의 기둥처럼 보였다고 이 바울이 말을 했지만 그들로부터 복음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직접 받은 사실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어디에서도 자기의 우월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 그저 하나였을 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로마 지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불리게 됐던 것이죠. 박해나 그 밖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제국 전체에 여기저기 산재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박해를 감수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쭉 살펴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시몬 베드로가 이미 그곳에 복음을 전파했으므로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듣게끔 이제 서쪽을 향해서 가게 했다. 저는 베드로는 동쪽을 향해서 가게 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으며 베드로는 그리스도께 돌아온 이스라엘인의 즉 유대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